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적인 또 어려운 지식들도 우리가 몇 분만 검색을 해보면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핸드폰 안에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몇백 기가가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웬만한 업무도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처럼 방대한 지식과 또 엄청난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이지만 오히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좀 떨어지고 있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예전에는 뭐 수많은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지만 지금 핸드폰에 뭐 몇천 개의 연락처가 있다 하지만 정작 외우고 있는 번호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가끔 뭐 가족들의 번호도 헷갈리는 그런 지경에 있죠. 이렇게 마치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가뭄을 경험하는 것처럼 풍요로움 가운데 빈곤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사무엘에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종교적인 전문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종교 전문가들 속에서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 행사는 늘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을 뿐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던 시대이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 또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러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는 꿈과 이상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직접 말씀을 하실 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누군가에게 꿈과 이상을 불어넣어 주실 그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희귀하여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 말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가리워져 있었다. 엄청난 암울한 그런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에게 지금 주목하면서 3장 초기에 아이 사무엘이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13살 즉 13세부터 성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13세가 지나면 성인식을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이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봤자 12살 혹은 그 이하의 그보다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정도의 나이죠.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성경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굉장히 나이가 어렸다, 지금 아이였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 유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가 지금 아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부르시는 사람들을 그 유형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있고요. 또 양치기 다윗이 있습니다. 당시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종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종이나 또 오늘 막내 아들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양치기였죠. 그리고 나이 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지금 종목쌤이 73세시니까 비하면 아직 좀 젊으신데요. 이렇게 아이 사무엘, 또 양치기 다윗, 또 나이 든 이 도망자 모세.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데 이런 사람들의 유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겨 부를 때 쟤 완전 애야 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 애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다 보지 않는 정말 천한 직종의 양치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말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 능력이 많고 힘이 크고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요약하면 어제 엊그저께 답답답해 그 말을 요약하자면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 무능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과 아이 사무엘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반면에 사무엘은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명암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마치 통신이 엇갈리는 것처럼 세 번 엇갈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좀 짜증이 날 법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려고 새벽에 누웠는데 자꾸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지금 엘리 제사장님이 장난하시나? 지금 나를 갖고 노나? 또는 홈니와 비느하스 형이 장난을 치나? 뭐 그렇게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뭐 홈니와 비느하스 형에게 하도 시달려가지고 군기가 바짝 들었거나 아니면 정말 신실한 성품의 사람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세 번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후에도 사무엘은 그 태도나 그 성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실함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 사무엘과 같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한 태도로 동일하게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엇갈려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꾸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못 받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엇갈립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은 지금 젖을 떼면서부터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늘 성전 안에서 있었고 또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거나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도 배웠죠. 남들이 말하는 소위 엘리트 코스, 특별 코스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배웠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지 하나님의 일만 했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 현실로 바꿔 말하자면 평생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다. 단지 웃어넘길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이기 때문이죠. 단지 뭐 교회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우리 모두의 탓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불통이었던 시대를 말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만큼 하나님과 불통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엇갈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통신이 비록 끊어지고 또 비록 엇갈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담으로 막혀있는 이 시대를 향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의 이름을 그 연락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또 함께 가자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드디어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시대를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집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어린 사무엘이 전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계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질 때 우리는 안 돼, 만지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떼찌하죠. 안 돼. 지금 사무엘은 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지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안 돼, 사무엘아.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각인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 좋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다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지금 사무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지금 하나님과 왜 연결이 끊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사무엘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받은 것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이제 엘리와 사무엘이 처한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전합니다. 흥분하거나 설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엘리 집안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을 들었음에도 엘리가 불렀을 때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의 심경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무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가 그 성품을 알아서 너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라. 숨기면 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정말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충 뭐 안 해도 될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예물로나 재물로도 평생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라는 이 말은 좀 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식으로든 각색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질시키지 않고 자세하게 또 그대로 전했습니다. 뭐 MSG를 넣거나 간을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 또 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 같았으면 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을 법한데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먼 엘리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향력 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사무엘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1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희귀하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쓰이는 관용어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와께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되심을 사무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끊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이 어둠의 시대에 부르신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지금의 교회도 종교적인 형식과 또 절차가 주는 익숙함에 서서히 중독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적당히 종교생활 잘하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냄비 속에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되면 그것을 못 느끼고 점차 죽어가는 것처럼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끓는 가마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이직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뭐 좋은 교회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퇴보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익숙함과 달콤함에 점점 무뎌져 가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베이직 교회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아닙니다. 조 목사님의 영성이 저의 영성이 아니듯이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있어요. 베이직 교회 다니고 좋은 교회에 있고 또 말씀이 깨어있는 교회에 있으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가운데 종교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문과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애타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 끓는 가마와 같이 펄펄 끓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또 이 시대를 향하여, 또 우리들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과 연결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충만히 누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